네, 복된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하신 두 분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들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50편들 중에서 다윗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은 한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73편 혹은 75편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많은 시들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럼 그 많은 시들을 과연 다윗은 한 자리에서 다 썼을까요? 아니죠.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각 시편들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는 그리고 시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쓰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길게 102편을 함께 읽었는데 102편 1절 전에 102편에 이 102편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102편 부제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이 설명을 읽고 나면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종교에 대해서 알고 그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하고 혹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 기대들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기대는 잘 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잘됨 혹은 건강의 잘됨 학업의 잘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잘됨, 사업의 잘됨, 혹은 가족의 잘됨을 위하여 종교를 찾고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단 그런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화와 안전, 그렇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더 나쁘게 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되기 위함을 위하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신 분들도 어떠한 기대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입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떠한 시편입니까? 고난당한 자가 그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당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렇죠? 마음이 상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근심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명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저희들을 당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이 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더라도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사업이 잘 풀렸다. 몸이 건강하여졌다. 자녀들이 다 성공하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평생을 지낸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이고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한정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신앙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시편 102편에 나와 있는 시편 저자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1절은 도입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 기도를. 과연 시편 저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1절 그는 부르짖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그렇죠? 부르짖는 날에.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괴로운 날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뼈가 숯같이 탔다.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속이 탄다.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뼈가 마치 숯같이 타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음식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근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9절의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고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식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시들어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나 또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5절 계속됩니다. 나의 탄식 소리. 그렇죠?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떻게 됐죠?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비슷해요. 시편 저자는 마치 중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앙상하게 되어버린. 6절, 7절을 보시면 갑자기 새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올빼미가 나오고 부엉이가 나오고 참새가 나온. 그래서 이게 부엉이는 어떤 새고 올빼미는 어떤 새고 참새는 어떤 생각. 그 새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새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그 새들은 처해 있습니까? 광야, 황폐한 곳, 지붕 위에 외롭게 있다. 시편 저자는 새들에 비유해서 자신의 외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황폐한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지붕 위에 외로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형편이 그러하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병들고 아플 때, 자신이 주위에 친구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참 좋으련만 지금 시편 저자는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8절, 누가 주위에 있습니까? 나의 원수들이. 그의 주위에는 그를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고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정말 근심 가운데 있고 외롭고 고독한데 그 주위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을 저주한 자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9절, 시편 저자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시편 저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런 상황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라진다라고 속단해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믿는 자에게 늘 평탄하고 순적한 길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순풍 대신에 인생 가운데 역풍이 있을 수 있고 꽃길 대신에 가시밭길을 걸어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왜 그런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자들 때문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시편 102편에서 그와는 다른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1절부터 9절까지 길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한 후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잠시만요. 누구를 던지셨다고요? 주께서 누구를?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가 누굽니까? 시편 저자 다윗입니다. 왜 시편 저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문맥 가운데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사용하는 이 표현을 다윗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대적자들은 바로 주의 진노와 분노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주의 진노와 분노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머리를 망치로 얻어먹은 맞은 듯이 아니 벙벙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깨닫습니다. 아, 나의 죄 때문이다. 이 시는 시편 102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한 다음에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쓴 시입니다. 참회시 혹은 회개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에 거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 때문에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어려움, 그의 고난, 그의 괴로움, 고통, 고독을 심지어는 그의 대적자들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그런 도구를 행사하실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깨달은 진리는 하나의 대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조는 시편 102편에서 세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대조는 다름 아닌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 간의 그 대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저의 인생은 덧없고 참으로 유한합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저의 인생은 유한하고 덧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 계시다라는 동사는 통치하다 혹은 왕위에 오르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왕위는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하나의 대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102편 23절, 24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짧고 유한한 인생과 하나님의 무궁한 연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조가 단순히 길고 짧음의 어떤 상대적인 대조가 아님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코끼리가 오래 살까요? 아니면 거북이가 오래 살까요? 그런 누가 더 오래 살죠? 거북이가 오래 살 겁니다. 거북이가 오래 삽니다. 자, 인생이 오래 살까요? 하나님이 오래 살까요? 하나님이 오래 삽니다. 그런 상대적인 대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근본적인 차이, 절대적인 대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죠?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24절. 바로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께서 지으신 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겠고 피조물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 주의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대조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은가의 대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차이. 그 대조를 지금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직 당신은 영존하실 것입니다. 자, 이 진리, 이 짧은 시편 102편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비단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 인생은 정말 유한하고 덧없다. 그렇지만 이 오랫동안 영존하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인식은 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한함과 대조되는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영속성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른 종교에서도 저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께 빌고 천지신령께 빌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와 그런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그러한 무한한 존재, 영존하는 존재가 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힘을 빌려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1월 성신께 빌고 천지신명께 빌 때는 다른 얘기를 안 하죠.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과는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한한 피조물을 향해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에서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의 그 대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들, 그분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짧게 살펴본다면,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는 자 하나의 히브리 수사학적인 이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이 나오고 다른 것이 하나가 중간에 껴있는 것이 교차 대구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13절부터 16절, 그렇죠?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21절에도 나타납니다. 시온에 대한 내용.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이 뭐냐면 그것이 시행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그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십니다. 자, 시온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그렇죠? 빈궁한 자, 약한 자, 갇힌 자, 죽기로 되어 있는 자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 절이 몇 절입니까? 17절 다음에 저희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했고요. 17절까지 했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구절이 몇 절입니까? 역시 잘 따라오시는군요.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교차대구법의 핵심은 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온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비단 현재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미래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각해버릴 때, 잊어버릴 때, 그 계획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더덥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나타났습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자, 누가 다윗의 힘을 쇠약하게 하셨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대적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영존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계획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금 그 계획과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 가운데서 그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어떤 상황의 변화, 조건의 변화를 허락하시기 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구원 역사 가운데 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28절 102편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2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시고 그의 연대가 무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는 그의 백성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생 가운데서 잘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역사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3000년 전에 다윗 왕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확증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고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회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지나간 기회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기회를 회복시켜달라고 더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더욱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값지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